예,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하고 캐나다를 좀 떠돌다가 10년 만에 처음 한국에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오니까 참 좋아진 것도 많고, 나빠진 것도 있더라고요. 좋아진 거는 이 버스하고 지하철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나빠진 걸 보면 우리 청년들의 삶이 참 팍팍해진 것 같습니다. 10년 전보다 참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청년 시절에 그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살았습니다. 제가 86학번이니까 그 시기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때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8만 원 시대다. 그래서 취직도 어렵고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데 저희들은 참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청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골라봤습니다. 그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4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40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출애굽 전 과정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스럽고 두려움에 떨었던 시기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홍해바다 앞에서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엄청난 바다가 눈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시기죠. 자, 그런데 이두 번째 질문은 홍해 이외에 다른 길은 그럼 없었을까? 하나님은 홍해밖에 길이 없었기 때문에 홍해 바다로 인도를 했을까? 아니면 다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바다로 인도를 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의문은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군대가 뒤에 따라올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따라와서 놀란 것일까라는 것도 역시 또 하나의 의문이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못했다가 아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다니 하고 당했을까요? 이것이 세 번째 질문이고 네 번째 질문은, 과연 10가지 재앙이 모두 필요했을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맨 마지막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과연 10가지 재앙이 다 필요했을까? 라는 이네 가지 의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네 가지 의문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의 번역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제가 청년 시절에 보았던 성경은 개역 한글판이라는 책이에요. 개역 한글판은 1933년 맞춤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맞춤법이죠. 근데 요즘 여러분이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죠. 1988년 맞춤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성경을 볼때그 어떤 성경을 봤냐면 출애굽기 그 1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하나님이 이제 바로에게 얘기하시는 아저 바로가 아니라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명하여 돌쳐서 홍해 바다 앞으로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돌치란 얘기가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돌치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의 길을 붙잡고 혹시 돌치다는 말이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돌로 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돌쳐서는 요즘 나오는 그 개역 개정판을 한번 보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을 보면 이게 자꾸 제 의도보다 더 많이 넘어가네요. 개역 개정판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돌치단 얘기는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홍해 바다 앞으로 가는데 그냥 홍해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홍해 바다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던 길을 돌려서 다른 길로 가라는 얘기죠.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제가 구글로 찍었습니다. 그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가까운 길은 어떤 길이냐면 바로 지금 표시되는 대로 위쪽으로 가면 아주 가깝습니다. 당연히 가깝겠죠. 근데 홍해 바다는 어딥니까? 홍해 바다는 엉뚱하게도 저 아래에 있어요. 아주 엉뚱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사실 홍해 바다를 건널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던 길을 돌려서 돌쳐서 홍해 바다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주 가까운 길을 두고 더군다나 바다가 눈앞에 있는 그 홍해 바다 길로 하나님은 인도를 하셨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자, 그것은 출애굽기 13장 17절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13장 17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땅의 길이라는 것은 그 위쪽으로 가는 아주 가까운 길을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게 되면 당연히 거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겠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다시 돌아갈까 봐 홍해길로 길을 멀리 인도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두 번째 의문의 답변은 풀린 겁니다. 다른 길이 있었어요. 홍해 바다가 유일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블레셋을 피해서 결국은 애굽의 군대를 만나게 된 건데 블레셋이 강한 나라입니까? 애굽이 강한 나라입니까? 두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자, 성경의 14장 그 7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쫓아갔다 그래요. 선발된 병거 600대라는 얘기는 뭐냐면 최정의 탱크 부대, 요즘 말로 하면 최정의 탱크 부대 600대가 이렇게 막 따라오는 겁니다. 그 21세기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제가 이 한국 가서 얼마 전에 그 국정원 직원을 한번 만났어요. 국정원 직원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군사비를 다 합치면 전 세계 군사비의 51%랍니다. 아, 국정원 직영이 한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문에 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그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게 미국의 군사비예요. 700 billion dollars. 어마어마한 군사비죠. 전 세계 걸 다 합쳐도 미국을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예요. 자, 그러면 이건 지금 21세기고 3000년도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에 전 세계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 것 같습니까? 애굽입니다. 이집트죠. 피라밋을 건설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국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아니, 블레셋 쪽으로 가면 블레셋과 전쟁해서 무서워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홍해로 이끄셨다 그랬는데 그럼 나중에 누가 따라오는 겁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홍해 바다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이미 작전을 짜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미 다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작전, 하나님의 첫 번째 작전 미리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아까 말한 대로 돌쳐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전은 바로가 자 돌이켜서 자 멀쩡하게 블레셋 쪽으로 가다가 엉뚱한 길로 돌아가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 바로가 생각하기를 아 쟤네들이 길을 잃었구나. 분명히 지금 헤매가 있구나. 그럼 가서 쫓아가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냐. 지금 딱 작전을 지금 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자, 그다음 세 번째 작전. 자, 그러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뭐 요즘 성경은 완악이지만 옛날 제가 봤던 성경은 강퍅하게 한즉 이런 아주 어려운 단어를 썼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즉 강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자, 그러면 지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 계획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다 계획이 된 거예요. 그러리니, 자, 계속 말씀 보여주시면,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이미 다 작전이 짜진 거예요. 위로 가다가 밑으로 돌려라. 그럼 홍해 바다가 나올 거고 애굽의 사람들은 우리가 길 잃어버린 줄 알 테니까 군대를 보낼 거다. 그러면 물론 홍해 바다를 가른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거를 미리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큰 영광을 내가 받을 거다라고 미리 다 작전이 짜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 실행을 했어요. 무리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자, 이 홍해 앞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계획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해했던 것이죠. 따라서 세 번째 질문의 답변, 즉 애굽 군대가 쫓아올 것을 예상 못했는가? 아니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청년들이 쓰는 요즘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를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 지금 뭐 저는 고스톱을 옛날에 대학교 때 치고 한 번도 안 쳐봤으니까 한 20년 넘 25년 가까이 안 쳐본 것 같아요. 어떻게 치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 그런데 그 고스톱 세 명이 치는 거 맞습니까? 맞죠? 더 칠 수도 있어요. 해간 세 명이 치고. 자, 근데 세 명 중에 두 명이 짜면 한 명을 이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뭐 다 칠 수 있는데도 못 치는 척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고스톱 세 명이 치는데 두 명이 짜고 한 명을 이기는 거예요. 자, 지금 세 주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지금 짰어요. 어떻게 하기로 짰습니까? 야,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척하자. 그래서 홍해 앞에 가자. 그럼 쟤네들이 쫓아올 거다. 그럼 하나님이 강하게 뭔가를 하실 거다. 그럼 쟤네들은 끝나버린다. 라는 것을 이미 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역경과 힘든 과정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여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획대로 되고 있는데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다 죽게 되었다고 불평을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영적인 지능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적인 지능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적인 지능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능이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하나를 가르쳐주면 참 열을 알죠. 뭐 지능이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압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 개를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영적인 지능이라는 게 뭐냐면, 뭐 제가 만든 얘기지만 영적인 지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를 보여주셨을 때 열 개를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지능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지능 없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지능이에요. 하나님이 그 전에 이미 열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영적인 지능이 있으면 홍해 바다 앞에서 더 이상 불안해하면 안 되죠. 이미 열 가지를 봤기 때문에. 더군다나 뭡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왜 불안해하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뭐 위로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로를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제 뭐 취직이나 이런 걸 굉장히 고생할 때, 잘 나가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위로가 되십니까? 같은 어려움을 공유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위로가 되십니까? 뭐 엄청나게 막 잘 나가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생한 얘기를 좀 하나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미국 갔다가 캐나다 갔다 뭐 이렇게 했는데, 미국으로 처음에 건너간 게한 13년 전인 것 같아요. 뭐 다른 목사님들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제 뭐돈한푼 없이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들보다 2달 먼저 가서 이제 아파트도 구해놓고 이제 가구도 하나씩 장만을 하고 뭐 이러려고 해서 2달을 먼저 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구입을 한 것이 그 식탁이었습니다. 식탁인데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미국에 이제 그 마당 앞에 내다 놓고 이제 가라지 세일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식탁을 팔아요. 내려보니까 이제 한 40년 정도 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할아버지가 결혼할 때 장만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기, 한국 사람이 볼 땐 그걸 버리는 건데 그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25불이래요. 아, 저걸 이제 20불에 좀 깎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좀 딜을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영어인데 남부 사투리를 써요. 미국 영어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치면 이제 뭐 경상도나 전라도 사투리를 막 쓰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미국 이제 막 도착해서 표준말로 해도 참 알아듣기가 힘든데 이 사투리를 쓰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도저히 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25불 주고 사왔습니다. 사왔는데 아,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그 하숙집에 조금 방 하나 있었는데 아, 5불을 못 깎은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때 뭐 정말 1불이 아쉬울 때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러면은 내가 5불을 오늘 못 깎았으니까 아, 저녁을 굶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녁을 굶으면서 그 방 안에 혼자 있으니까 이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고 있는데 그 뭐 미국은 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대도시는 굉장히 북적북적하지만 조금만 이렇게 외곽적으로 나가면 전혀 사람이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이 걷는다는 거는 상상하기 힘든 길이에요. 한 5분 지나면 차가 한 대 지나갈까? 그런 아주 외곽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전혀 사람이 걷거나 다니지 않는 그 길을 이제 혼자 밤 저녁 때쯤에 걷고 있는데 배가 고파서 걷고 있는데 한참을 걸었어요. 한참 걷다 보니까 밑에 나뭇잎 사이에 뭐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주워 보니까 5불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햄버거를 맛있게 사 먹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에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길에 걸어 다녀야 돈을 흘리겠죠. 어떻게 사람이 그 자동차가 지나가다 돈을 버렸을 리도 없고 사람이 지나가야 돈을 흘리는데 전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저만 혼자 걷습니다. 그런 길에 어떻게 이렇게 5불짜리가 있었을까? 저는 물론 이걸 신비주의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날 그렇게 저는 이렇게 신비주의를 배격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구나. 하나님의 위로구나. 내가 앞으로 이 미국과 이 참 남의 나라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네가 딴 생각 품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하려고 노력만 한다면 정말 그 마음만 변치 않고 끝까지 일해 나간다면 네가 굶으려고 해도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위로였습니다. 이런 위로였습니다. 저는 이 위로를 그 위로를 받고 지금 미국 캐나다 이 어려운 과정을 정말 제가 고생한 얘기 해드리면 우리 밤새워 얘기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13년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위로가 저에게 늘 영적인 기억력, 영적인 지능을 계속 되살렸어요. 어려울 때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5불이 없어서 5불이 아까워서 굶으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먹였는데 내가 이 어려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 마음이 늘 들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제가 가졌던 의문, 열 가지 재앙이 과연 다 필요했는가? 뭐 그 중에 맨 마지막,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를 죽이는데, 아들을 죽이는데 당해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라, 출애굽 시켜라, 내가 너 아들을, 안 그러면 아들을 죽인다. 이거 하나만 해도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그럼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은 왜 다 했는가? 그 여러분들 뭐 자꾸 옛날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 저는 이제 로봇 태권부와 마징가 제트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로봇 태권부와 마징가 제트를 보면 한참 싸워요. 적과 한참을 싸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싸우냐면 이게 팔도 막 나갔다가 뭐도 나갔다가 막 미사일도 나갔다가 온갖 게 다 나가요. 자, 그러다가 뭐 얻어 터지기도 하고 막 적들한테 막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다가 항상 맨 마지막에 뭘 하는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에 가슴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가요. 그 로봇 태권부인은 V자에서 나가고 마징가 제트는 Z자에서 나갑니다. 그거면 이제 다 끝나요. 뭐 그러면 이제 뭐 일이 다 해결됩니다. 자, 항상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이 저 무기를 왜 처음에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항상 들었습니다. 아, 저걸 처음에 썼으면 뭐 이렇게 얻어 터지고 할 일도 없이 그냥 다 끝나버리는데 왜 뭐 로봇 팔 뭐 어쩌고 나갔다가 뭐 별로 효과도 없는 거 맨날 하다가 왜 그러냐는 얘기죠. 다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로 처음에 끝나버리면 시청률이 안 나오잖아요. 그 뭐 한 30분 얘기를 끌어가지고 시청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청률이 안 나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맨 마지막 재앙만 해도 충분했지만 그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는 물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요 벌레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요 곤충과 세균과 그 모든 것까지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앙만 통해서 그냥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모든 열 가지 재앙을 거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 앞바다에 왔습니다. 이게 불안할 상황입니까? 이제 우리 죽게 되었다고 불평을 늘어놓고 호소할 상황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미 열 가지를 다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구나. 더군다나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이 작전대로 하나하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구나. 홍해 바다로 돌리려니까 돌렸고 결국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불만을 할 상황입니까? 기대를 할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불만을 털어놓을 상황이 아니에요. 기대를 할 상황입니다. 야, 보니까 하나님이 작전대로 착착 들어맞고 있네. 더군다나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네.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해보자 라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불만을 늘어놓게 되었던 거죠. 자, 아까도 다 말씀드렸듯이 한 번의 재앙이었다면 홍해 앞바다에서도 불안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밋밋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클라이막스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그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자, 부르짖었는데, 자, 그럼 이거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자,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큰 어려움에 닥쳤어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엄청나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우리는 흔히, 아, 무조건 부르짖으면 잘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부르짖고 모세도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는 거 잘했단 얘기입니까? 못했단 얘기입니까? 못했단 얘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금 네가 부르짖을 상황이냐? 네가 지금 불만을 할 상황이냐? 너는 지금 기대를 할 상황이다. 지금은 죽게 되었다고 불만을 할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기대할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너는 부르짖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것이 아니라 너 이제부터 실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부르짖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정말 주께 부르짖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때로는 그게 부르짖음이 아니라 기대를 해야 될 상황이 또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아주 큰 어려움이 닥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내 인생의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께 불만을 하지 아니하고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부르짖을 상황이 아니라 기대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뭐 다른 거 얘기가 조금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작전대로 되지 않을 때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대로 되고 있으면 불안해할 상황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애굽의 군대가 안 쫓아오면 불안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애굽의 군대 쫓아온다 그랬거든요. 쫓아온다 그랬는데 안 쫓아와요. 그러면 불안해야죠. 그런데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작전대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안해할 상황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대해야 할 상황이죠. 여러분, 그거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건 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워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가 가까워요. 하나님은 멀어 보입니다. 사실 진짜로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저 멀리 군대를 이끌고 오는 바로가 사실은 더 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지능이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능이 올바로 세워져 있다면 여태까지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하나하나 기억해서 어려움의 순간에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의 경험은 바다는 가를 수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경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홍해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우리가 불만을 하는 것은 늘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어렵고 쉬운 것을 늘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렵고 쉬운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블레셋 쪽으로 가는 게 어려웠습니까? 홍해바다 가는 쪽으로 어려웠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는 블레셋 쪽이 더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홍해가 쉬운 길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애굽의 군대는요, 비록 세계 최강이긴 하지만 바로 며칠 전까지 하나님이 10번 싸워서 10번 다 이긴 적이에요. 애굽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0번 싸워서 10번 다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셨어요. 자, 그런데 블레셋은, 물론 하나님 블레셋 이길 수 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블레셋하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비록 강하더라도 열 번 싸워서 열 번 이긴 적이 여러분 상대하기 편하십니까? 미지의 적이 편하십니까? 열 번 싸워 열 번 이긴 적이 편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좀 쉽게 쉽게 해주시려고 블레셋 길을 돌려서 홍해 바다에서 애굽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하나님은 쉬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우리를 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땐 그 길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 영적인 지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죠. 영적인 지능이 모자라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 앞에서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지도 않았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바로의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이끌고 내려올 때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홍해도 가르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바다를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홍해 바다도 주님께서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는 가르시고 나의 마음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과 확신으로, 믿음으로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홍해 바다가 눈앞에 있다고, 또 애굽의 군대가 뒤에 쫓아오고 있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고 물이 바다와 덮음 같이 아버지 하나님 홍해 바다는 가르시고 내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있는 홍해, 내 뒤에 있는 애굽의 군대, 그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내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시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그리고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